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프리 펠티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오늘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펠티먼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일행들과 함께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펠티먼 사무차장은 오늘 8일까지 나흘 동안의 방북 기간 중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 상호 이해와 우려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펠트먼 차장은 또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팀과 외교관들을 만나고 유엔의 대북사업 현장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펠트먼 차장의 이번 방북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유엔의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북한 등 8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시리아와 이란, 리비아, 예멘, 차드, 소말리아 등 6개 이슬람 국가와 북한 베네수엘라를 테러 위험국으로 지정해 이들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찬성 7표, 반대 2표로 승인했습니다. 하와이와 메릴랜드 연방법원이 내린 시행 중지와 제한적 시행명령 등을 무효화하고 행정명령이 즉시 발동되도록 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북한과 시리아, 리비아, 예멘, 차드,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등 8개 나라 국적자에 대한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명령은 이들 나라 국적자에 대해 이민을 비롯해 유학, 여행 등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의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출전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오늘 스위스 로잔에서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출전 여부를 결정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IOC 집행위원회는 이날 러시아의 출전을 전면 불허하거나 중립국으로서 참가를 허용해 선수단의 개인 자격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에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세계 반도핑 기구는 지난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러시아가 체육부와 정보기관 등까지 개입해 조직적으로 선수들의 도핑을 방조하고 은폐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었습니다. 그러나 IOC는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당시 러시아의 출전을 불허하지 않고 각 경기 단체에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 승인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동 국가 예멘의 후티 반군이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을 총살식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살레 전 대통령은 어제 장갑차를 타고 예멘 수도 사나를 탈출하려다 후티 반군의 추격을 받던 중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후티 반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살레 전 대통령의 정수리에 또렷한 총상이 있어 총격전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총살 방식으로 살해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살레 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던 중 사망했다며 살레 전 대통령은 후티 반군과의 동맹을 한 번도 신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살레 전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간 예멘을 통치하다가 지난 2012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살레 전 대통령은 최근 후티 반군을 비난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복원을 추진했습니다. 시리아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 발사된 이스라엘 미사일 3발을 요격했다고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군은 어제 오후 11시 30분쯤 다마스쿠스 군 기지를 향해 발사된 이스라엘 미사일 3발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목표로 삼은 다마스쿠스 인근 자무라야의 기지에는 시리아군 연구시설과 무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지난 2일에도 다마스쿠스 인근 군사기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시리아 이스라엘 소속으로 추정되는 전투기의 공습으로 적어도 2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차단 조치를 새로운 제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뉴스 해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동참한 캐나다와 스위스, 스웨덴 정부는 대북 지원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분배 감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 눈,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가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차단 조치를 새로운 제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제재 선박을 불법 활동에 이용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관련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해상에서 저지하고 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해상에서 공공연히 이뤄져온 북한 선박의 의심스러운 활동 때문에 제기됐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공해상을 자유롭게 운항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돼 왔습니다. 이런 불법 활동의 중심에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가 있습니다. AIS는 선박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현 위치 정보와 함께 선박의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선박의 출발지는 물론 도착지 정보도 관련 기구에 보고됩니다. 국제해사기구는 국제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해적 출몰이 빈번한 지역을 운항할 때 등 부득이한 경우엔 AIS를 끄는 것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북한 선박들은 이런 부득이한 상황과 관계없이 AIS를 끈 채로 운항한다는 의혹이 자주 일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에서 억류됐던 청천강호를 비롯해 AIS를 끄고 운항을 하다 국제사회에 적발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3월 안보리가 북한 선박 31척을 제재했을 땐 이들 선박들이 AIS 신호를 바탕으로 표기되는 실시간 지도에서 일제히 사라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북한 선박들이 AIS를 끄고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합니다. 또 최근 미 재무부는 북한 선박인 예성강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화물을 옮기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선박 간 환적을 금지하고 있어 예성강호의 행위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아울러 예성강호는 탱커, 즉 유조선으로 현재 약 20척의 북한 유조선들이 7월을 전후에 일제히 운항을 멈춘 것으로 최근 VO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선박들이 단순히 AIS를 끈 것이라면 여전히 운항을 하고 있다고 해도 국제사회는 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이 같은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ships could have turned off their trackers. They've done this in the past. So it'll be nothing new.
북한 선박들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AIS를 끄고 운항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등 일부 나라들이 북한 선박을 포함한 제재 선박들의 불법 행위 근절에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해상 차단 방안을 촉발시킨 계기로 분석됩니다. BOA는 최근 중국 근해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선박 두 척을 발견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선박인 페트렐 8호와 하오판 6호는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중국의 항구에서 멀지 않은 지점을 일주일 넘게 맴돌다 어느 시점 AIS 신호가 포착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제재 선박들은 중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에 입항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회원국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 10월 BOA에 제재 선박이 굳이 입항을 하지 않더라도 자산 동결 대상이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It gives the Chinese sort of a property right in the waters there. It gives them the right to
국제 해양법이 각국의 영해로 인정하고 있는 12마일, 즉 19km 이내 수역에 머물고 있다면 유엔 제재에 따라 중국 정부가 몰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페트렐 8호와 하오판 6호는 모두 12마일 이내 수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북한 선박이 편의치적 방식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선적을 취득해 운영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멀쩡한 북한 선박을 아프리카나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에 등록시키면서 소위 다른 나라 선박 행세를 했던 겁니다. 또 최근 일부 북한 선박들이 다른 나라 항구 등에서 선적을 PG로 기록했지만 PG 당국은 BOA에 이들 선박들이 허위 서류를 내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콤 전 분석가는 북한 선박이 AIS를 끄는 것 외에도 이름을 바꾸거나 선박의 국적 혹은 운항 회사를 바꾸는 방법을 자주 동원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이후 북한의 우방국인 몽골을 비롯해 탄자니아와 시에라리온 등이 대거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면서 편의치적 논란은 다소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던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이 미국 정부의 해상 차단과 검색 조치로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비난하는 성명에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대변인도 다음 날인 29일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So there is language that pertains to the maritime interdictions. It appears that this will be a new level of maritime interdictions, but yet some of those details are still being worked out. I don't want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에 해상 차단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지만 새로운 수준의 해상 차단 방안을 의미한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노어트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9월 작성한 결의 2375호 초안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정한 화물선을 공해상에서 차단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임이사국들이 최종 논의 끝에 화물선의 등록 국가가 동의할 때만 검색할 수 있고 무력 사용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위가 크게 완화됐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면 미국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존 맥글로린 전 미 중앙정보국장 대행이 밝혔습니다. 맥글로린 전 대행국장은 북한의 ICBM이 이론적으로는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지만 실제로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선제 공격보다는 해상 봉쇄 등의 압박과 외교를 병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맥로린 전 국장 대행의 말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조야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예방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옵션입니까?
The Pentagon may have some set of options that I'm not aware of. But insofar as I can imagine options,
국방부가 제가 알지 못하는 옵션들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옵션들이 고려되고 있는 걸 알지 못하며 선제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개적으로 논의되어 온 여러 이유 때문입니다. 선제 공격 뒤 북한이 반드시 한국에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도무지 결말이 안 보이는 한반도 갈등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선제나 예방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레드 라인은 어느 정도 선일까요?
I think it will be hard for the United States to resist doing something if North Korea demonstrates conclusively.
북한이 정확성을 보장하는 유도 기술을 갖추고 핵을 탑재한 ICBM을 미국까지 날려 보낼 역량을 보유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경우 미국은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군사적 조치로 해당 위협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억지력에 의지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력은 제재를 포함해 항공모함을 비롯한 군대와 미사일 방어체계의 배치, 영내 다른 국가들과의 압박이 합쳐진다면 매우 효과적일 겁니다. 또 미국의 외교도 함께 말입니다.
북한이 핵무장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It appears they have the capability now, based on the latest test, to get.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미국에 도달할 정도로 충분히 멀리 비행하는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능력은 아직 이론적으로만 증명됐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 도달한 고도를 거리로 환산한다면 미국에 닿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미사일을 실제로 미국에 도달하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북한이 이런 능력을 결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상 봉쇄 등도 언급이 되는데요.
Well, a naval blockade is an option. You can also put some pressure on them by using something like the
해상 봉쇄도 하나의 옵션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를 통해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PSI는 약 10년 전쯤 100개 이상 국가들이 합의한 건데요. 이들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선박을 멈추고 안에 실린 물품을 조사하게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존 맥롤린 전 CIA 국장 대행으로부터 북한의 ICBM 역량과 미국의 군사 옵션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유엔의 제프리 펠트먼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펠트먼 차장의 방북은 북한이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루어져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이번 방북은 특별히 그 시점 때문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지난달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다시 크게 악화됐고 미북 간 대화 가능성은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번 ICM 발사로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한 북한이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펠트먼 차장이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북 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에 대해서는 펠트먼 차장의 방북이 북한 측 요청으로 이뤄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과 펠트먼 차장은 그동안 유엔이 북핵 문제에 중재역을 맡을 용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실제로 펠트먼 차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유엔이 북한과의 교착상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려면 미국 등 북핵 당사국들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펠트먼 차장의 이번 방북은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방북 직전에 베이징에서 리바오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났고 한국 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펠트먼 차장은 미 국무부 근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미국인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북한 측은 펠트먼 차장의 이번 방북을 자신들의 오랜 주장을 부각시키는 데 활용하려고 할 텐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은 올 들어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항변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냈습니다. 서한은 가령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될 때는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하는 등 대부분 미국을 비난하거나 자국에 대한 안보리의 대북결의나 성명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펠트먼 차장의 이번 방문을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펠트먼 차장의 방북을 통해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건 분명하죠.
예, 이 중요한 건 북한이 펠트먼 차장을 통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입장을 밝힐지 여부입니다. 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대북 지원을 호소하고 나설 가능성은 큽니다. 그러나 유엔이 금지한 핵과 미사일 도발 등 정치 군사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엔의 입장에서도 북한에 전달할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예, 무엇보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과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협조하도록 촉구할 겁니다. 이 펠트먼 차장은 또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은 그동안 줄곧 인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북한 측에 요청해 왔습니다.
펠트먼 차장이 김정일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게 될까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북핵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 원수급 예우를 받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몰라도 김 위원장이 펠트만 차장을 면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김 위원장은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조차 면담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고위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인도주의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의 관계자가 평양을 방문한 사례는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총장 다음에 최고위직인 정무담당 사무차장의 방북은 지난 2010년 당시 린 파스코 씨에 이어 7년 만에 처음입니다. 펠트만 차장은 전 세계 정치 군사 현안들을 평가, 분석해서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 보고하는 일을 합니다.
펠트만 사무차장의 방북과 관련해서 유엔이 공식 발표한 내용이 있었죠?
예, 스테판 두제릭 유엔 대변인에 따르면 펠트만 차장은 5일부터 8일까지 닷새 일정의 방북 기간 중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만나 상호 이해와 우려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펠트만 차장은 또 평양에 주재하는 유엔 관계자들과 외교 사절들을 면담하고 북한 내 유엔 사업 현장도 방문한다고 두자릭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필리핀 주재 성 김 미국 대사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남아 국가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등 역내 국가들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맞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냈던 성 김 대사는 4일 필리핀 AN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행동은 모두에게 커져가는 우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아시아를 순방한 주요 목적도 동맹국들과 북한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동에 맞서 모두가 단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김 대사는 필리핀이 지난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언급하며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매우 강력한 비난 성명을 이끌어내는데 필리핀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이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동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핵 6자회담의 약속을 위반하며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추구하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분명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등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국들이 많이 포함된 아세안은 지난달 필리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8월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규탄하는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거부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 가운데 하나였던 필리핀은 지난 9월 유엔 결의 이행 차원에서 북한과 교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동참한 캐나다와 스위스, 스웨덴 정부는 대북 지원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분배 감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국가가 미흡한 모니터링 실태를 문제 삼아 지원을 중단한 것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유엔 등의 대북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캐나다 지원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후속 점검이 이뤄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미 밀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 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유엔 등 경험 많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사업에 각각 미화 112만 달러와 37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밀스 대변인은 캐나다 정부는 현장 분배 감시 외에도 WFP와 유니세프 본부, 북한 사무소 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종합적인 연례 보고서를 받고 있으며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도 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하는 다른 나라, 단체들과 지원 전달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독자적으로도 분배 감시 활동을 벌이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WFP의 대북지원사업 감시가 국제요원 3명만으로 진행돼 충분한 대북감시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WFP와 같은 파트너는 부패 방지 등 엄격한 정책을 통해 대북지원을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캐나다 정부는 UN 파트너의 안전장치와 메커니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도주의 필요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정부도 정기적으로 대북 지원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접근 요청을 거부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실은 이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북한에 국제요원 3명이 파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스위스 정부는 대북 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분배 감시뿐 아니라 식수 위생 사업과 경사지 관리 사업 등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올해 대북 지원에 8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 자금은 WFP의 영양 지원 사업과 식수 위생, 경사지 관리 사업에 지원됐습니다. 대변인실은 스위스 정부의 대북 지원 활동이 순전히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자금이 북한 정권이나 핵개발 등 활동에 유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수, 위생, 경사지 관리 사업에 필요한 물자나 분유 등은 해외에서 구입해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대북 지원 분배 감시를 위한 접근 문제를 이유로 지원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결정이 스위스 정부의 대북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정부 당국자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대북 지원 감시를 위해 매년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이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금까지 스웨덴 당국자들은 분배 감시를 위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주의 파트너들 또한 대북 지원과 추가 조치를 위한 정기적인 분배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대북 지원은 계속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올해 2,300만 크로나, 미화 274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은 유니세프 등 UN과 스웨덴 적십자사, 세이브 더 칠드런, 컨선 월드와이드 등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일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감소는 북한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WFP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마지막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지원한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분배 감시가 허용되지 않은 것을 중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북 지원의 분배 감시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VOA에 정기적으로 대북 지원 분배 감시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년에 몇 차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앞서 스웨덴 외무부 산하 국제개발협력처의 수잔 미하일 지원 담당 국장은 지난 9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통 1년에 한두 번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분배 감시가 충분하냐고 묻는 VOA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Well, it's never enough. No, because usually when we travel, we try to cover as much as we can, but we will never be able.
분배 감시를 위해 방북했을 때 가능하면 모든 사업을 둘러보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도 앞서 지난 2009년 북한 전역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영양실태 조사를 북한 당국이 허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WFP를 통한 대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국제개발처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WFP가 배치하는 한국어 구사요원을 당초 합의한 수만큼 허용하지 않은 것도 식량 지원을 중단한 이유라고 밝혔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WFP가 다른 민간단체들보다 분배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 높은 수준의 방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측에 의해 현장 방문이 거절되거나 지연 또는 취소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 대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가 얼마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 비교하며 구호물자가 원래 의도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원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로 획기적으로 개선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증명했다고 참여과학자연대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가 밝혔습니다. 라이트 박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미 충분한 미사일 유도 제어 기술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했으며 재진입 기술 또한 쉽게 갖출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스커드 수준을 벗어나 프로 무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VOA가 기획한 북한 ICBM 분석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화성 15형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미사일과 어떤 점이 다릅니까?
Because it's bigger, it means that the RV that sits on it has a bigger base and it's a somewhat different shape.
미사일이 더 크기 때문에 재진입체 크기도 더 커졌고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놀라운 점은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놀란 점은 미사일 뒷부분에 두 개의 노즐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 화성 14형 미사일과 본체는 같지만 다른 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1단계 엔진은 과거와 거의 같고 2단계 엔진만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두 개 엔진 모두 다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고 어떤 변화라는 건가요?
Second stage means that it can increase the range some, and we had expected that's what would account for the increased range.
2단계 엔진은 사거리를 늘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 시험 발사 사거리가 길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1단계 엔진의 변화에 대해선 아직 분석 중입니다. 1단계 엔진의 추력을 늘렸다면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의 능력을 향상시켰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미사일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만들고 또 어떻게 변화를 줄지에 대한 북한의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사거리를 늘리도록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확실하게 프로 무대에 들어섰습니다. 과거 오랫동안은 아니었지만요.
이 같은 변화를 이번에 공개된 사진만으로 알 수 있나요?
You know, they've done a lot of tests that have shown you know, different pieces to it.
북한은 여러 차례 미사일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측면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특히 미사일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과거처럼 하나의 방식만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방식은 오래된 스커드 미사일에 가까웠죠. 하지만 이제 여러 방식을 조합하고 있고 세련된 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북한이 과거와 달리 이젠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 크기가 매우 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등 미사일 역량이 크게 늘었을 것이란 주장인데 그렇게 보십니까?
I think people were surprised when there are several pictures in North Korea put out that have people standing.
제 생각엔 미사일 옆에 사람이 서 있는 사진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미사일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지난 7월에 발사한 화성 14형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위성을 쏘아올리는 발사대와 비교해보면 매우 작은 크기입니다. ICBM급 사거리를 갖추려면 이번에 공개된 사진 정도 크기는 돼야 합니다. 미사일 옆에 사람이 있어서 비교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We know that this test showed that they have a missile with at least with a light payload.
이번 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적어도 적은 중량의 탄두를 탑재해서 미국 전역에 닿게 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미사일에 실제 핵탄두를 장착했을 때 사거리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핵탄두 장착으로 사거리가 줄어든 미사일이 미 서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겁니다.
탄두 무게와 사거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북한이 이번 실험에 작은 탄두를 사용했다고 보시나요?
The range of a missile depends crucially on what the war the payload is, how much the warhead weighs.
우선 미사일의 사거리는 결정적으로 탄두 무게에 달려 있습니다. 야구공을 던지느냐, 투포환을 던지느냐와 비슷하죠. 미사일이 이번 발사 때만큼 높게 날고 이번과 같은 무게의 탄두를 장착하면 약 8,100마일을 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물리학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번에 장착한 탄두는 적은 중량이었다고 보는 게 아마 타당한 추측일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ICBM을 완성하기 위해선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날아가는 유도 제어 기술의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북한이 이 기술들을 갖췄다고 보시나요?
I believe that North Korea probably can develop a good enough guidance system to be able to, you know, work in this.
북한이 충분히 우수한 유도 제어 기술을 개발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확성에선 조금 오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시설보다는 도시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을 겨냥하는 미사일로 사용될 겁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췄는지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영역 내에서 재진입 기술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미 갖췄거나 빠른 시간 안에 갖출 수 있다고 보시나요?
Yes, I am. I mean, the other thing that's worth remembering is, you know, this technology, while North Korea is just working on it now, has been around for 50, 60 years.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북한이 현재 개발하려는 기술들은 지난 50년에서 60년 동안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아는 거죠. 일부 기술의 경우는 특정 부품이 필요하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필요한 부품 가운데 북한이 구하지 못할 품목은 없어 보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과장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I think it's likely that North Korea has the capability to deliver a nuclear weapon to probably the West.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서부에 도달할 역량은 갖췄다고 봅니다. 더 많은 지역에 닿을 수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북한이 이번 실험에서 더 많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역량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조만간 그 역량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게 6개월이 될지 2년이 될지에 대해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ICBM 능력에 있어서 앞으로 개발할 부분은 뭘까요?
Well, so the biggest task is that they have shown that they have been able to build a rocket.
북한은 매우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대형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탄두를 장착한 뒤 매우 긴 거리를 비행할 정도로 강력하진 않을 겁니다. 다음 과제는 이 미사일을 개량하거나 또 강력하고 큰 미사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개발 중인 핵탄두의 중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해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기술들인가요?
Yes, it is. I mean, so we've seen that North Korea has, for example, set off, you know, conducted underground nuclear tests that appear to be successful.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하에서 실시한 핵실험은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하에서 할 경우엔 폭탄의 크기나 중량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실전 사용에 최적화하기 위해 중량을 낮추는 등의 작업은 또 다른 공학기술 문제입니다. 미사일 역량을 키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더욱 강력한 엔진을 사용하고 또 강하면서도 가벼운 부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뭘 해야 할지 매우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학기술적으로 봤을 땐 꽤 어려운 문제가 되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런 기술들은 지난 50년에서 60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갖추는 건 가능한 일이고 북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미군이 북한의 ICBM을 요격할 수 있을까요?
Well, you know, the United States has been working on a missile defense system that it's deployed in Alaska and California. It's been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미사일 요격 체계를 배치했고 또 많은 노력과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격 성공률은 50% 이하 수준이죠. 또 필요할 때마다 미사일 공격을 막아줄 만큼의 수준엔 절대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실제 상황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사용할 때 발생할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로부터 북한의 ICBM 역량과 남아있는 과제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독일 ST 애널리스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와의 인터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주한 미국 대사관의 탈북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미국인들의 자원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한국계 미국인 은주 세거튼 씨가 지난해 책임을 맡으면서 자원봉사자도 늘고 활동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세거튼 씨가 왜 탈북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 세거튼 씨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거튼 선생님. 어떤 계기로 탈북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A number of reasons. One of my college friends, she mentors North Korean defector youngsters.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 대학 친구가 탈북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으로 조언과 도움을 주는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하며 여러 조언을 하고 있죠. 제가 3년 전에 이 친구와 다시 연결되면서 그 사실을 알았고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좋은 동기가 됐어요. 둘째로는 제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은 고기능성 자폐증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수 계층에 대해 더 공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민자로서 전혀 다른 사회에 정착한 경험이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도 자신들이 자라난 곳과 많이 다른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 정말 큰 도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도 이 친구들과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더욱 이 탈북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며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이민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미국에 가게 되셨습니까?
I grew up and went to college here. My husband got married and started living overseas. Not too many countries, but Philippines.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외교관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필리핀에도 살았고 미국에도 살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저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전문직에 있었고 정체성도 당당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도 저를 몰랐습니다. 이민자로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했던 거죠. 물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잘 챙겨줬지만 문화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차이가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에선 주류층 다수계에 계시다가 갑자기 미국에선 소수계가 되셨는데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니까 좋은 자산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탈북민같이 또 다른 소수계층에 관심을 두고 도움을 주시는 모습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맡고 계신 탈북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EEP is a very generic embassy English program. So I inherit the name and this program from
EEP는 말 그대로 미 대사관 영어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10여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의 전임자가 여성 외교관의 남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을 모으기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일을 맡아 준비한 끝에 지난해 4월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개편했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을 함께했던 김가연 선생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길 원하는지,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가 가는 것보다 미 대사관 쪽을 방문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전에는 양측이 한 번씩 오갔습니다. 미 자원봉사자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2시간여 동안 앉아서 게임 등을 했지만 매우 상징적 차원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미 대사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탈북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바꾸셨습니까?
I changed the format into, okay, once every two, three months, we'll invite a group of students. They have at the school have budget for charter bus.
두세 달마다 항상 학생들이 서울을 찾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안성에 내려가려면 버스를 빌려야 했습니다. 반면 학교는 전세버스 예산이 있었죠. 우리는 전세버스를 빌리는 예산을 절약해서 학생들을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하거나 소풍을 가고 볼링도 칩니다. 또 주말에는 미국인 가정에서 학생들이 하룻밤을 묵는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세거튼 선생님에게 북한은 어떤 의미인가요?
Well, my mother was born in Gaesong. So and married to my father who is from Suwon. But growing up, my mother
제 어머니가 개성 출신입니다. 수원 출신 아버지와 결혼을 하셔서 내려오셨죠. 어머니는 전쟁 때문에 어린 두 동생과 생이별을 하셨습니다. 그 후 동생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족과 이별한 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과 비슷한 감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가족 배경이 있으시군요.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I find it's rewarding in many ways. They are, I mean, myself. I got indoctrinated by Korean government.
많은 측면에서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 관해 오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악하고 나쁘다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북한 정권은 나쁘지만 거기서 고통받는 주민들은 아니죠. 그분들은 피해자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잘못 배우고 생각한 거죠. 북한 주민들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요. 마찬가지로 탈북 학생들도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인들에 관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더욱 보람이 있습니다.
한겨레 중고교 학생들과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스러워합니다. 크게 뭐 영어 실력이 느는 건 아니지만 영어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자신감도 크게 늘었다고 하던데요. 끝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하십니까?
When I first met Americans, it was very intimidating. I don't know how to speak the language and they look so different.
글쎄요, 제가 미국인들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겁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할 줄 몰랐고 그들의 외모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저는 탈북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인들을 만나면서 아, 미국인들이 친절한 사람들이구나, 선한 의도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인에 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또 자원봉사는 미국인 청소년들도 탈북 학생들과 어느 정도 교감하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생각을 나누길 원합니다. 생김새는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다는 것을 서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자원봉사를 하는 미국 청소년들은 민간 대사인 셈이죠.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될 때 이 탈북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미국에 관해 더 긍정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더 보람이 되겠죠.
한국 내 탈북 학생들과 주한 미국 대사관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은주 세거튼 씨로부터 프로그램에 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서울특파원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탈북 대학생 조셉 김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조셉 씨의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동북부 뉴욕 맨하튼을 걷고 있는 조셉 김 씨.
맨하튼에 얼마나 자주 내려오세요?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꼭꼭 내려오죠. 크레이어 소사이티에 있는 갤러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초청 받아서 내려오실 일이 좀 종종 있어요?
그쵸? 네, 꽤 저기 돼요.
그것도 북한 인권 활동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쵸? 저는 알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맨하튼에서 2시간 떨어진 도시의 사립대학교 바드 칼리지에 재학 중인 조셉 김 씨는 종종 이렇게 민간단체의 요청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맨하튼에서 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단과대학을 다니고 있던 조셉 김 씨는 테드 강연 후 북한 인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북한 인권법을 서명한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난 시기도 이때였습니다. 조셉 김 씨는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돌리면 조금 제 자신을 키워야겠다는 것이 네, 왜냐하면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마디 더 하면 조금 더 쉽게 어디엔스들한테 다가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할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조셉 씨. 부시 대통령을 만났던 당시 감정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초청했을 때 정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궁금해서 들어주시는 그 자세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미가 예, 만났을 때하고 그 TV에서 봤을 때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분입니다.
긴장감은 잠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이게 조심스러워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시 대통령 그냥 그 정도로 있었는데 딱 만났을 때 그게 그냥 대충 야 너 이번에 왔니 그냥 저기
형식적인
네 형식적으로 그리고 기사에 나가기 위해서 초청하는 거하고 데려다가 정말 그 상처받은 사연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안아주기 위해서 데려오는 건 다르잖아요. 그거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느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열심히 해주시고 장학금도 다른 북한 탈북생들한테 해주고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꾸준히 해주시고 그리고 인간 모든 인간은 종교나 모든 걸 떠나가지고 딱 한 가지 자유를 꿈꾼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런 면에서 북한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국민이든 자유를 소원하는 거는 당연한 짓이고 그 자유를 원하는 욕망까지도 짓누르는 거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나타내주는 나라. 북한 인권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게 해준 일이 됐습니다. 조셉 씨는 지금까지 꾸준히 미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요청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저 UN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여기에는 계속 참석했어요. 시간을 항상 내드렸고요. 왜냐하면 정부라든지 이런 데 가면 돈을 안 줘요. 차례비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죠. 마음대로 가서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엠바서더 파월하고도 몇 번 UN에서 얘기를 했고요. 국무부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 가서도 알리는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특히 정부사나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제 스토리를 팔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대신에 다른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데는 그거 다루죠. 그래가지고 4년 동안에 물론 저기 스피치를 제 개인적인 돈이 되는 거는 안 했지만 정부라든지 정부산하에서 필요한 건 항상 참석했고요.
조셉 씨는 이제는 가능한 자신이 가졌던 기회들을 다른 탈북자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길게 가려면 같이 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들이 오면 이번에도 제가 아는 형한테 같이 행사에 갔고 했는데요. 다른 친구들한테 기회를 줘서 그 친구들이 그런 기회를 얻는 게 특히 북한에서 온 친구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다양한 북한 주민의 이야기가 전달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이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의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욕망을 다시 잃을 수 있는 힘이 많지가 않아요.
3년 전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무대에서 돌연 내려와 학업에 전념했었던 이유. 세상이 주는 시선은 자신이 아닌 북녘 땅에 있는 주민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꽃제비 출신 20대 탈북 청년 조셉 씨는 지나치리만큼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셉 김 씨는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만나게 된 사람들로부터도 큰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지금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을 출장을 다니시는데요. 이분이 전 세계 한 300명의 멘티들을 멘토해주고 계시는데요. 대단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걸 300명이 모여서 생각을 한다면 대단한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중에서도 싸우고 이러다 보면 전진이 아니라 후진할 수도 있지만 그 서로서로의 마음을 합쳐가지고 좋은 쪽으로 나간다면 혼자의 생각보다는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세상과 인간에 대한 배움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순수한 열정을 소망하는 20대 탈북자 청년 조셉 김. 이 청년의 심장이 뜨거울 수 있는 이유는 탈북자이기 때문입니다.
양복 두 벌에 옷가방 하나, 소지품 하고 그렇게 챙겨서 많이 다니세요?
그쵸, 대체로, 네.
옷장을 열면 양복이 몇 벌이 있나요?
두 개.
요건 거예요?
네.
아, 그 옷이 몇 벌이에요, 좀? 철 따라.
겨울에 입는 동복 하나, 청바지 하나, 카키 팬츠 두 개. 그리고 저기야, 이런.
이틀 동안의 뉴욕 시내 일정을 마치고 학교로 향하는 기차를 타러 가는 조셉 씨의 손엔 깔끔하게 정돈된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저희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아가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조셉 씨의 마지막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B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 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